아름다운 그대 속 작은 코너 신앙의 인물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모로 아주 특별한 나라죠.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교회 수로도 한 집 걸러 하나씩 교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거리에 나가보면 십자가가 정말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그대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요. 처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종교로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전해지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독의 어떤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선교사는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조건 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전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 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물을 받아들이듯이 외국의 뭐 신기한 여러 가지 뭐 선진화되어 있는 혹은 다른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듯이 거기에 묻어서 같이 천주교 교리 책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천주교 교리 책이 들어온 이후에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신앙심이 생긴 거죠. 네, 이러면서 자생적인 기독교 조직이 조선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승훈이라는 이 천주교인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갈 일이 생겨요. 그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좋은 기회다. 가서 세례를 받아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훈이라는 분이 아빠를 따라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있는 그 교구에 천주교 교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이 되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중국 쪽에 있었던 그 선교사 분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처음에 이제 이승훈 이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을 때도 사실은 조선의 상황이 전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생적인 이런 조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적어서 로마 교황청에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에는 새로운 학문의 일종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인 신앙의 발화라고 해야 되나요? 자생적인 기독교 신앙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조선시대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세우는데요. 학문으로 받아들였던 이 성리학이 결국에는 종교가 돼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학문입니다. 그 공자의 사상이죠. 공자의 사상인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리학과 양명학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리학은 굉장히 철학적인 좀 더 철학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런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학문적으로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리학이 학문에서 그치지 않고 통치 이념으로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학문도 종교가 되는 토양인 거죠. 그런데 이런 토양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 토양이 뿌리를 내, 그러니까 씨앗이 되어 뿌려지니까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민족만의 그런 영성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던 학문을 하던 이 선배들의 선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그 일과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냉수에 몸을 씻고 의관을 정제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낭독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뜻을 새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보면서 깨우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선비의 즐거움이다. 뭐 이런 대목들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에 보면 자주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던 선배였는데요. 동아리방에 새벽같이 나와요. 이 선배가 이제 그 당시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문이 전공이 이제 한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경전을 공부하는 과였죠. 근데 이 선배가 새벽같이 동아리방에 나오면 책상다리를 하고 공자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정말 하는 거예요. 이걸 읽습니다. 몇 시간씩 낭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새벽같이 나와서 이걸 낭독을 해요. 그때는 그 선배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조선시대에 학문을 하던 저희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선비만 이렇게 살았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이건 농사를 짓는 뭐 농부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이런 거 왜 저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건 글자를 전혀 모르던 그런 농부였건 상관없이 삶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민족성에 배어있는 어떤 특질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에서 전해주던 말씀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고 신앙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초대 기독교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영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영성의 민족, 동방의 등불이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신앙의 코너 인물 코너에서도요. 계속 이제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한 분씩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았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서 저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고 또 어두운 때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이 정말 놀라운 영성의 이 피는 어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폭발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신앙의 인물은 여기까지입니다.